1절, 2절,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1절,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즉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지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2절 이 성화는 전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죄를 거스려 싸운다. 3절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성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성화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소멸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소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의 소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팅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성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삼일로서 죄로 인한 본성의 부패가 점차 줄어들어 폐기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새사람의 소생으로서 그 부패한 본성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 안에 살아남아있는 죄성이 점점 힘을 잃게 된과 동시에 새 사람은 오히려 힘을 얻는 이런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절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번째 줄에 나타나지요. 즉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근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지고 그들이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화의 두 가지 요소인 옛사람의 소멸과 새 사람의 소생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로는 부족합니다. 옛사람을 벗는 일과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을 제거하는 방법은 빛이 비치게 하는 방법이죠. 죽음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된 본성이 점점 힘을 잃게 된과 동시에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 새로운 본성이 힘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칭의는 단회적인 사건이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화는 점진적인 그런 사건으로서 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에스컬레이터를 타듯이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그냥 몸을 얹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쭉 끌어올라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장애가 있고 죄와의 피 튀기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안에 살아남아 있는 죄의 세력들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싸움 중에 외적인 싸움과 내적인 싸움 중에 가장 힘든 싸움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뺨을 한번 세게 때려보세요. 남을 그렇게 세게 때리지 한번 여러분들 뺨을 한번 세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자기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따라서 이 싸움이 매우 힘든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세력과의 싸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에서 일하는 영적 싸움과 같은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아닌 것을 먼저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있는 자기와의 싸움을 죄의 세력과의 싸움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연인들은 자기와 싸우지 않습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거슨 일들을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지요. 자연인들도 자기와의 싸움을 싸웁니다. 고등한 이성과 양심을 가진 보편적인 사람들도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양심이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이 때문에 자연인 안에서도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도 양심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덕윤리 교과서를 통해 가르침받은 그 고등한 이성으로 자기의 그 저급한 욕구를 억누르는 이런 일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이런 노력으로 대단한 경지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인 안에도 있는 이런 싸움은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싸움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연인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모든 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의 죄에 대해서만 싸워요. 그것도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보편적인 죄와의 싸움입니다. 곧 이성과 감정,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 욕구, 그리고 양심과 정욕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싸우는 자연인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으로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짓는 그 죄의 결국은 결국 자신에게 손해와 수치를 가져다 준다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치르는 내적 싸움은 이런 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싸우는 싸움은 이성과 감정 간의 싸움이 아니라 육체와 영,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신자 안에 거하는 죄와 영적 생명의 원리와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은요, 우리 안에 함께 있어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신자의 마음 속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동일한 이성 속에 이성, 그 믿음과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고 동일한 마음 속에 성결한 욕망과 불결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지 속에 악한 기질과 선한 기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안 맞지만 하나의 동일한 존재 안에 두 가지 존재와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신자 안에, 그 한 인격체 안에 존재가 둘이 있는데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싸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왜 이 둘 간의 싸움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왜 이 두 세력 간에는 왜 끊임없이 싸움과 분란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신자 안에 이 두 종류의 성향과 욕망이 있는데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이미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든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든 양자 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면 싸움이 있을 수 없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의 마음을 완전히 가득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류가 있고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우리 안에 시기와 진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말 속에는 옛사람에 속하는 면과 새사람에게 속하는 이 면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벗을 수 없는 죄라고 할 수 있겠죠. 한쪽을 보면 상당히 고루가고 성결한 삶을 사는 듯 하지만 또 언젠가 이렇게 또 보면 저 사람 진짜 맞는가? 저 사람 정말 목사 맞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자는 이 두 가지가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이걸 보고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해서 14절부터 25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매우 논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나라고 하는 1인칭이 많이 나타나지요. 나, 15절에도 나타나고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여기 계속 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지 않는 구절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나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나의 상태, 지금 이 14절부터 25절까지 그러고 있는 이 나의 상태가 중생하기 전인가 중생한 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생 전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본문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신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고 여기 보면 절망과 패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중생하기 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만 보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을 뿐 실제로 선을 행하는 그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어떻게 탄식을 합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치는 이런 모습은 도무지 중생한 사람의 모습이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4절부터 25절까지의 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내적 투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 중생한 신자가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딘가? 우선 여기 22절을 보시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속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지요? 여기 또 25절 중반에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랬지요? 네, 속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옛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육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육신에 속하여 그랬지요? 예. 그 다음에 18절에도 여전히 그 말이 나타납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 25절에도 역시 육신으로는 죄법을 승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육신이라는 말이 뭘 가리키나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육신이 뭘 가리키죠? 인간의 죄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바디가 아니고 플래시를 가리킵니다. 몸을 그 살과 뼈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은 신자의 마음과 영혼 속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는 이 죄악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이 또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에게 거하는 죄, 또 혹은 뭐 죄법 아래 사로잡는 다른 법, 뭐 이런 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은 옛사람에 대한 묘사예요, 다. 육신, 그 다음에 뭐 그에게 거하는 죄,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는가? 육체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이 존재를 가리켜 왜 속사람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것은 이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이 속사람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이 감추어 있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십니까? 중생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 매우 중요한 중생의 표지입니다. 중생한 자가 아니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타나지요. 거기 보면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계명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중생한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이 말씀은 자포자기에 가까운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규에 가까운 탄식은 사실은 중생했지만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으므로 자기 안에 죄의 세력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괴로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여전히 죄의 세력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는 신자의 탄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탄식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갈등의 요소가 아예 없으면 탄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봤던 이 신앙고백서 13장 2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2절에 보면 이 성화는 전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탄식하지 않을 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없어질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화의 상태나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 이 탄식은요, 중생한 자의 탄식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그 맥을 같이 하지요.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상태라 그랬지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밥술 한 술도 뜰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자신 안에 의가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절망하는 그런 상태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24절의 탄식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과도 사실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의 이 탄식은 비록 죽을 몸이지만 그 몸을 통하여서 성령의 삶을 살기를 애쓰고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그 긴장 상태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자포자기의 상태로 그저 실패의식에 가득 찬 상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6장에서는 이미 신자는 율법과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률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사실입니다. 육신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은 아직 실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지금 다 탄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한다 그랬으니까 7장 24절에 나타난 이 탄식은 중생한 자의 탄식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함으로 죄송해하는 신자의 안타까움에 부르짖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죄와 싸워본 사람은 이런 안타까움과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자 맞나? 라는 질문을 해본 사람이 신자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 맞는가? 라는 질문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존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잘 설명했습니다. 아주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중생한자를 가리킵니다. 그가 성화의 요구에 대해 더 민감할수록 그의 의식 속에서 자기 안에 계속 존재하는 모순에 더욱더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더 성화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완전한 성화의 기준에 모순되는 것의 존재가 더욱더 그에게 고통스러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24절의 불만은 진실성의 표시요 영적 감수성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화의 요구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자기 안에 성화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순에 더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성화의 기준에 합당치 못한 그 존재가 더 나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고개가 끄덕여져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초기에 썼던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그 중반에 썼던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다가 그 생애 말년에 썼던 서신서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7장 24절에서 25절을 딱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그 상태에서 뭔가 뭐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떤 그런 변화를 일으켜주신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뭐 이렇게 돼야 좀 마땅할 것 같은데 선에 대한 소원은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무능의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25절로 딱 들어오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기쁨의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찬송이 터져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모든 부패한 연약성이 여전히 자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죄책, 원함은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이런 모든 죄책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 찬양할 다른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많은 신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이것의 기초에서 자기 삶을 평가합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자기 삶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로마 교인들처럼 칭의의 근거를 성화에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천주교인들은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의 여부에 따라 내가 칭의를 어느 정도 받았는가가 결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내가 과연 신자다운 삶을 사나, 자꾸 그것을 질문하니까 성화를 근거로 칭의를 확인하려고 하니 안정감을 가질 때가 단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맨날 모자라지요. 맨날 부족합니다. 당신은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은 그 해답을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없잖아요. 이래서는 사도바울과 같은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찬양이라는 게 그저 입을 벌려서 노래만 부르면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요, 신앙의 산봉우리와 같아요. 그래서 시편이 제일 마지막에 뭐로 끝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으로 시편이 끝이 납니다. 찬양은 매우 놀라운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신앙의 내용이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곧이어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은 자신의 선한 의지로 악한 본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해결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누구를 찬송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탄식, 이런 절망에 대한 이 문제 해결의 키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25절의 찬송은 칭의에 대한 감격의 찬송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책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다 보면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죄와 세상을 이기는 승리보다는 오히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자신의 실력 없음을, 자신의 부족함을 더 자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싸우면 좀 이겨야 신이 나는데 사실은 싸움을 자꾸 싸우다 보면 많이 실패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승리의 기쁨도 누리긴 했지만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지요. 물론 그 다음에 또 승리했지만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실패하는 과정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임에도 자신의 가난함을 확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애통하고 절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절망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현실을 실패와 좌절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신 안에 영혼의 필요를 채울 만한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애통하며 절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이를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기반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칭의도 믿음으로 되고 성화도 믿음으로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그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반으로 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언제 한번 숨을 쉬어보겠습니까? 숨을 한번 푹 쉬어보겠어요. 늘 전전긍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신자의 삶 속에는 영적 갈등으로 인한 싸움, 그리고 이 싸움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이기려고 수고하는 수고와 애씀이 있고 때로는 그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느끼는 참담함도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정상적인 신자의 경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에는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지나면 성령으로 사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그냥 쫙 이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도 자기 속에 거하는 죄 문제 때문에 갈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함께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일정한 신앙의 경지에 딱 이르면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대해서 고통을 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말씀드렸지요? 말년에도 똑같이 자신의 그 죄인됨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하고 그래도 좋다 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실존의 문제지 그것이 성경이 바르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로 위로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구절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신자도 다 그런 모양이구나. 뭐 자신의 삶을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목회자도 다 그렇구나. 뭐 다 죄 지으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거나 싫어하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한 기록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여러분들이 받지 않아야 될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성령께서 그를 살리시는 중생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로 인한 싸움과 그 싸움에서의 패배를 경험하고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싸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런 탄식과 비판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가운데서 누가 이 비참한 나라에서 나를 구원해낼 것인가 라는 이 비탄과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로서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때문에 24절에서도 자기 안에 근절할 수 없는 도무지 벗을 수 없는 이 죄성을 표현하면서 25절에서 그 죄의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요 24절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25절의 고백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탄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울러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으로도 부족해요.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의 성품은 죄의 법을 섬기게 된다라고 또 이야기했지요. 그러면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어떠한 정죄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죄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일어난 이런 연약함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그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내 말을 믿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죠? 근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이 원래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제가 교정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자이지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의 세력 때문에 때로는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부패한 육으로는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 속에는 그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8장 이제 3, 4, 5, 6절을 쭉 보시면 이런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 이런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죄와의 싸움에서 패하여 겪는 고통과 가책 그리고 정죄의식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요 이미 범한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바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뭘 가리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죽어야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이런 무력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생한 자이지만 여전히 또 죄성이 있어서 죄에 대해서 지는 이런 것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으로만 1절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런 어떤 영적 무능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3번에 나타나고 있죠. 3절에. 이게 보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능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하게 되는가? 죽은 자와 무력한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로 범죄하여 죽게 만드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로마서 8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그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능의 상태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가 7장으로 끝이 나지 않고 8장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따라 살게 될 때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때 무엇까지 우리의 썩을 몸도 성령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화의 그 절정이 뭐냐 하면 바로 영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어 가야 되는가. 이것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찰스 스펄전이 영화의 상, 그러니까 성화의 최종 단계에서 영화의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림처럼 묘사했는가. 한 발은 세상에,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한 발은 아직 사다리 마지막 부분을 딛고 있고 한 발은 천국 문턱에 발을 디디고 있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신자의 손을 이끌어 천국으로 이끌어들이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신자가 어느 정도 성화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열정과 소원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묘사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소원이 없으면요, 이미 병든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지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신자들, 모든 사역자들의 문제가 바로 다 여기에 걸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리적으로 설명은 잘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 안에 이런 거룩함에 대한 소원,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좀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중생한 자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세력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소원한 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거룩한 삶을 완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사실을 위해서 때로는 단식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무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길이 열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정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영적 무능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탈출케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길이 우리 안에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하시고 끊임없이 주를 본받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쫓아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더불어서 이런 죄의 세로부터 노임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이 세상의 죄에서로 더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화의 열매와 우리의 설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참으로 아름다운지,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참으로 저렇게 성화될 수 있는가, 저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변화되어서 참으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신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